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1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홍콩의 메가 세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쇼핑 축제 세일 행사들이죠. 우리도 관광객과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이런 쇼핑 축제를 국가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3년쯤 전에 정부 주도로 시작했던 세일 행사가 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건데요. 올해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간 전국에서 펼쳐집니다. 참가하는 기업들 숫자가 작년의 절반 정도로 감소했고 추석 명절 직후라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지는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내수 경기를 생각하면 이런 행사는 성공을 거둘수록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넉 달 만에 2.5포인트가 올라서 101.7을 기록했더군요. 기준이 되는 지수가 100이니까 경기가 더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다는 뜻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확실한 방법, 뭐니뭐니 해도 많이 깎아주는 할인폭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 행사 알리는 전야제도 하던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율만 높으면 굳이 뭐 연예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홍보 문구처럼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세계적인 쇼핑 축제들도 비법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통 크게 많이 깎아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거겠죠. 9월 2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면서 성명서를 같이 내놨는데 이 성명서에 완화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떤 시그널로 인식해야 될지 전문가들에 따라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 애널리스트 한 분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방향과 속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열심히 쌓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각종 포인트들이 많죠. 카드 포인트, 통신사 포인트 등등. 이거 이제 안 쓰면 없어지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현명한 걸까요? 오늘 친절한 하나씩 코너에서 종합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몇 가지 또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입국장 면세점. 이게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공항에서 바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면세점을 들려서 쇼핑해서 들고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출국할 때 에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입국과 출국 시 모두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뭐 세관이나 검역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들을 들어서 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도입 지시에 따라 좀 정부의 입장도 바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빌리자면 출국할 때 사서 여행 내내 이 면세품을 가져다녔던 불편을 좀 해소하자는 것인데요.
네.
근데 면세점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수출하는 셈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면세점에서 나갈 때 사서 네. 여행 내내 갖고 다니다가 네. 국내로 들어와서 쓰세요라는 컨셉으로 그런 개념으로 세금을 면세해 줬던 게 아니라
그렇죠.
외국인이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기념품이든 뭐든 사갖고 가서 우리나라로 가서 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각자 그 해당 외국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한국에다 왜 세금을 냅니까? 하면 네. 그 말은 원래 옳은 말입니다. 해서 이제 깎아주던 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을 붙이지 않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면세점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국내 여행객의 편의 때문에 입국자에게 면세점을 설치한다 이런 약간 논리는 약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고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 그러니까 여행 내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불필요한 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면 구입은 뭐 나갈 때 하더라도 입국장에 그냥 인도장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갈 때 찜해놨던 물건을 그렇죠. 입국할 때 그냥 봉지에 담아서 갖고 들어오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또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휴대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논리라면 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일단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뭐 호주, 터키, 스위스 한 7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입국장 면세점을.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좀 나름 유명한 나라들, 이름 있는 나라들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
도입한 나라도 있고 안 한 나라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갈 때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나가서 쓸 물건이거나
그렇죠.
나가서 사실은 외국인 손님 주거나 그러니까 나가서 어느 좀 미국 갈 겁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데이빗 선물할 거예요. 그런 거면 세금 깎아줘야죠. 내가 쓸 게 아니라 데이빗이 쓸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서 빙빙 돌다가 다시 갖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 깎아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 여행이나 출장 가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네네.
국내에서는 세금 다 내고 사서 쓰는데
그렇죠.
왜 그분은 세금을 안 내고서 사서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나?
맞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 가는 게 국가에 무슨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닌데.
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큰일을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거야 박수를 쳐드리면 되는 일이지 세금을 깎아드려야 될 일은 아닌데.
그렇죠.
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본인들 쓸 물건을 사서 여행 가방에다 뭉쳐놓고 다니다가 돌아오니까 이거 현실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기내 면세품 파는 그런 항공사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덕분에 좀 물건 장사를 했는데
네.
사실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물건 파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네.
그거 자기 나라로 갖고
그렇죠,
들어올 건데
사실
외국인들에게만 팔든가.
네.
입국장 면세점에서 그런데 담배는 안 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취급 품목에는 담배가 빠져 있는데요.
네.
당초 지난 8월에 인천공항 사장이 이제 예고하기로는 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와 초콜릿, 술 같은 이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10여 가지 품목을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
담배가 제외된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입국장 내 질서 유지 차원이다. 또 이것을 되파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서도 이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서울이나 혹은 이제 뭐 부산이나 광주나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면세품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은 담배 판매 코너에 유독 줄이 많이 늘어서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싸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 이게 사서 서울이나 혹은 이제 집을 도착해서 바로 이걸 또 자신이 이제 소비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되파는 그런 사례들도 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있기야 있겠으나 이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담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왜 담배는 빼느냐?
네, 담배의 현재 1인당 면세 한도가 한보루 그러니까 20갑 10갑이죠. 10갑 20개 200개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이걸 되판다고 해도 차익 실현이 뭐 한 2만 원 정도?
네.
예, 그 정도로 미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술 같은 품목이
네.
차익 실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 정책은
네.
시비 걸기 시작하면 참 답변할 말은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정말.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불편한 게 그럼 좋으냐 아니면 이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입국자 면세점이 없으면
예.
우리가 홍콩 여행 갔다 돌아올 때 홍콩에 있는 면세점에서 사오겠죠.
그렇죠.
출국한 홍콩의 입장에서는 출국할 때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귀국할 때
그렇죠.
거기서 사오는 거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든가 둘 중 하나일 텐데
네.
그럼 그 나라에서 사오는 게 그리 좋습니까? 국익 차원에서 라고 물으면 참 그것도 답변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아마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을 거예요.
예.
아무튼 면세점에서 사는 건 그 나라에서 쓰려고 사는 건 아닌데
네.
아닌 것인데 1인당 면세 한도가 지금 600달러로 제한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네. 그동안 이제 400달러로 묶여 있다가 2015년부터 600달러 1인당 600달러로 상향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해외 여행 면세 한도인데요.
예.
이 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출국할 때 당신 이제 지금까지는 출국할 때
예.
면세 한도가 600달러였다면 지금 이제 입국과 출국 모두 합해서 이제 1인당 600달러까지만
네.
면세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600달러도
네.
이거 600달러어치 사서 그럼 내가 써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예.
데이빗한테 사주려고 하는 것도 600달러를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렇죠. 예.
사실 원칙은 면세점에서 사서 내가 소비하는 건 단 1달러도 안 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또
예.
업계의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일단 판매 기회가 더 많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고요.
네.
또 입국장 면세점은 기존 대기업들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특허권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운영할 때 이제 매장 면적의 뭐 일정 부분 이상은
네.
또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 중견기업이 만든 제품을 좀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예.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다고요? 내년 5월 말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세법 같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면세점도 사업자도 선정하고 차려놔야 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봄쯤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래서 5월 말, 뭐 6월 초에는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 일단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려서 수화물을 찾는데 그 수화물을 찾는 공간 근처에다가 이제 입국장 면세점을 마련해서
네.
수화물을 찾는 전후 과정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이후에 이제 김포공항 같은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는 전국의 주요 공항으로도 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예. 해외로 돈 보낼 때도 뭔가 좀 더 자유로워지거나
네.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어제 그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돼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은 그동안 해외 송금 기능을 은행들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네.
증권사와 카드사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건당 3,000달러 그리고 연간으로는 3만 달러 내에서 이 해외 송금 기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은행 송금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망 그러니까 따로 중개 기관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은행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바로 받을 수가 없고 한 2, 3일 정도의 시차가 생기는 부분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
카드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비자나 마스터 같은 그런 국제 카드망 있어서
예.
이런 걸 거치면 바로 이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그 카드사의 앱을 통해서 송금 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대신 그 해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 카드 결제 대금에 내가 보냈던 돈이 청구되는 뭐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
증권사 같은 경우는 CMA 계좌에 있는 돈도 역시 바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고요.
보통 이런 거 발표되면 아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는 좀 성격이 삐딱해서
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동안에는 못했지?
그렇죠.
듣고 나면 좋은데 예. 그동안 못하고 안 한 이유는 뭔가? 네. 그걸 또 따져묻고 싶어요. 예. 성 기자한테 물을 건 아닙니다만.
네. 조금씩 뭐 좋아진다고 봐야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항상 또 약간 골칫거리이자 고민거리인 게 남은 뭐 돈들, 네. 소액 외화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좀 약간 곤란했었는데.
동전이나 뭐 지폐 좀 남은 것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공항에다가 무인 환전기를 설치해서 이 소액 외화를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 네. 뭐 카드 포인트 같은 것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바로 뭐 우리 돈으로 현금으로 주진 않지만 네. 그것을 포인트로 환전해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일단은 담겨 있는데요. 아직 뭐 어떤 카드, 어떤 포인트에 예.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카드사나 은행이 이제 무인 환전기를 본인들 돈으로 설치하고 예. 그 대신 이제 그 은행 계좌로 넣거나 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예.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계값이 빠져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그렇죠. 손익을 따져봐야겠죠.
우리나라 분위기로서는 그냥 A은행이 하세요 하면 그건 하니까 네. 조만간 생길 건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는 국내 사모펀드들도 해외 펀드들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 경영에 네.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뭔가 규제 완화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금융당국이 예. 어제 밝혔는데요. 사모펀드의 기업 경영 참여가 그동안 좀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그리고 경영 참여형 투자펀드. 그러니까 경영 참여형 투자펀드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뭐 의결권을 행사하고
네.
그 경영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펀드인 것이고요.
예.
전문 투자형은 뭐 내가 경영에 참여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을 좀 나눠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펀드인데요.
근데 그건 중간에 의견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나는 경영에도 참여해 보겠다고 손 걷어붙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뭔가 좀 그런 규제가 있어서 그걸 넘나들기 어려웠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참여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고요.
아하.
또 전문 투자형 펀드 같은 경우는 보유 지분이 뭐 10%가 넘더라도
예.
1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8% 정도 주식 있더라도 나도 경영에 참여해 보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예.
이사회에 이사 넣겠습니다 하는 건 그거야 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 그 엘리엇 펀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0%
예.
이하의 지분으로도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혹은 뭐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게 해외 펀드는 가능한데 국내 사모펀드에는 그런 것들이
역차별이 좀 있었군요.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예. 이것도 왜 과거에는 이랬는지는 궁금합니다. 달라졌으니 좋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정원석 씨가 이번 연휴에 공항을 이용했는데 예, 비행기표에 붙은 유류할증료. 그리고 공항 이용료. 이거는 도대체 누가 왜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게 뭐 한 1, 2천 원 하는 거면 그냥 떼어가는 거보다 싶은데 이거 다 더하면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유류할증료가 비싸니까. 이 유류할증료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비행기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전보 여객기 한 대가 이륙하는 데 드는 기름이 단지 뜨는 데 드는 기름이 중형차 한 30대가 서울 부산 오가는데 드는 기름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항공사에서는 손님 여러분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손님들이 예약하신 비행기 표값으로는 지금 기름통을 절반밖에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러 오실 때 휘발유 10리터씩 통에 담아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제 그런다고 손님들이 진짜 휘발유 항공유를 10리터씩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 기름값을 따로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유류할증료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이 친구들아 그냥 그럼 비행기 표 값을 올리면 되지 왜 번거롭게 유류할증료를 따로 받느냐. 유류할증료를 따로 안 받고 비행기 표 값을 올리게 했더니 과거에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비행기 표값이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기름값이 내려가더라도 항공사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의자를 편한 걸로 바꿨습니다. 좌석 앞에 모니터 새로 달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비행기 표값을 잘 안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 비행기 표값은 못 올리게 하고 그 대신 오른 기름값만큼 계산해서 승객들한테 이제 유류할증료라는 걸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내는 유류할증료는 그래서 모든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들에게 다 이제 부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유류할증료는 전 세계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마다 할증료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당연히 멀리 날아가는 지역일수록 유류할증료가 비싸고 이건 항공회사가 얼마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국토부가 그거 보고 제대로 정했나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그만큼의 유류할증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항 이용료도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비행기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돈은 공항이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 받을지는 공항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요. 공항은 이제 그 돈 걷어다가 공항 운영비에 보탰습니다. 공항 이용료 안에는 자세히 보면 관광진흥기금 10,000원, 그리고 빈곤 퇴치기금 1,000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름대로 관광진흥하는 데 쓰고 빈곤 퇴치하는 데 쓰이긴 합니다. 다만 공항 이용하는 승객이 왜 이 돈을 내야 되는지는 뭐 의문일 수는 있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단계 더 올렸는데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예상돼 있던 거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 올리는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더 가속도를 내서 더 많이 올리는 거냐, 이게 궁금한데요. 어제 연준이 내놓은 성명서 내용 중에 완화적이라는 내용이 그동안은 있었다가 빠진 걸 두고 아 이제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으니까 앞으로는 완화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더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거겠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완화적이었는데 이제는 완화적이 아니라는 뜻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으니 이제는 쉬엄쉬엄 올리겠다는 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대신증권의 공동락 채권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점 좀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완화적이라고 하는, 그동안에는 미국의 금융정책이 완화적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늘 들어있다가 이번에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부터는 그럼 완화적이 아니게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완화적인데, 이제까지, 지금부터는 완화적이 아니니까, 이제는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항상 연준에서는 이제 FOMC를 하고 나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예.
저 같은 시장 분석가들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다.
애매하게 늘 표현을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해석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항상 이제 연준 끝나고 나서 방향이 일방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가격 변수에 큰 변화가 생기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평가를 하고 싶긴 한데, 저 역시 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언론들도 이걸 두고 헷갈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미국 전문가들도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걸 두고,
네네.
다양한 해석을 하는 모양이군요. 양극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예.
먼저 이제 완화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으니까, 그럼 이제 긴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특히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성명서 내용이 풀리 공개되지 않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완화적 문구가 삭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FOMC 성명서가 완전히 공개, 전문이 공개된 걸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득세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사유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이제 완화적이었던 만큼, 그간에 이루어졌던 고용시장의 개선이나 물가상승이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 웬만큼 급한 불은 껐다라는 인식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저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로 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어제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들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전망이나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들을 그 보고 나서 추정을 해보니 상황을 추정을 해보니
예.
긴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완화적인 거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중립적인 금리 레벨에 진입을 했으니
예.
좀 더 천천히 올려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설득력을 더 얻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거 비유해 보자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우리 팀은 여전히 훈련 강도가 약해. 우리 팀은 훈련 강도가 약해. 이런 식으로 매달 발표를 하다가 이번 달에는 우리 팀은 훈련 강도가 약해라는 표현이 빠지면 이제는 강하니까 충분해라는 뜻인지 아니면 훈련 강도가 약하다는 표현이 빠졌으니 앞으로는 더 강하게 하다는 뜻인지 그걸 가지고 논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딱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공동락 애널리스트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FOMC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의 내용이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의 전망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예.
지금까지 충분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려놨고 물론 이제 이번 FOMC 이후에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사는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올렸던 거는 일종의 너무 낮았던 금리를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됐으니 속도 조절이라든지 강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올린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12월 달에도 금리는 올린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12월 달이면 뭐 한 두어 달 남은 거고.
예.
내년에도 세 번 더 올린다는 거라면서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상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시는 하고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는 올릴 텐데 그게 별로 안 올리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금리 정책의 전환점, 변곡점을 형성할 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오늘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사전적으로 이제 분위기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 이제 축구 감독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런 내용들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약간 흘리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아니면 팬들이 어떤 기대치를 이제 충족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종의 시장하고 호흡하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요.
네.
어제 이제 그 문구가 삭제됐다 그래서 곧바로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겠다. 아니, 빠르게
예.
올리겠다는 추진들보다는 향후에 한두 번 정도는 기존의 스텝을 유지를 하되,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예.
좀 더 이제 편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연준이 발표한 시나리오는 12월에 한 번 올리고 내년에 세 번 올린다는 거는 맞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한두 번 올리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시장에서 해석하는 바는 그쪽 의견이 많아 보이고요.
예.
저 역시도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보면 저는 올해 중에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네.
2015년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미국도 금리 인상 끝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도 제가 예상했던 빈도와 비교를 해보면
예.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정도, 세 번 정도 더 올리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전반의 컨센서스만 비교를 해보면 연준에서 올해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 세 번 더 올리겠다는 의견들을 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시장 전문가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럴 거면 솔직하게 서로 얘기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연준은 좀 더 과장하게 표현을 하고 그걸 또 시장에서는 또 디스카운트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지요? 원래 그런 겁니까?
예, 항상 이제 아까도 이제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 모든 행동을 뭐 공개를 하고 투명화시킨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
경제 정책이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칼을 자르듯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시행이 되고 나면 파급되는 효과나 그 시차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두 번 정도 서로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올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 올릴 때는 못 따라왔는데 미국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올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제 따라붙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미국이 한두 번 올리고 말 거면 뭐 그동안에도 안 따라왔는데 그냥 둘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있지만 또 못 올릴 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미국만큼 경기가 좋으면 미국에 준하는 만큼 금리를 올리면 좋겠는데
예.
다른 나라들의 경기 여건들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 뭐 미국의 금리와 우리의 금리를 비교를 한다라는, 그리고 항상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상대 금리를 따라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간 이제 금리가 미국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찔끔찔끔 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일종의 금융시장 차원에서 불안감들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항상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를 비교할 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좁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 물잔이나 커피잔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잔이나 커피컵을 피해가지고 노트북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작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커피잔이 옆에 놓여 있어도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뭔가 팔꿈치가 부딪힌다든지.
위험하긴 하죠.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예. 거죠.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의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당장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신경 쓰이고 늘 불안하고 하긴 하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큰일이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그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이게 참 예, 금리 여건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만 비교를 해보면 그런 비유나 그런 가능성에 대한 지기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예.
금융위기 전과 이후의 상황들을 구분을 해보면 실제로 그 금융위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들은 거의 없었고요.
네.
가까운 일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꾸준히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됐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우리나라만큼 못 올린 나라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비미국의 구도로 가게 되는 거고 금리 차만 보게 되면 그런 돈이 그러면 다 모든 돈이 미국으로 네. 가야 되는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모종의 이유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에는 미국에 가서 채권을 사봐야 어제 산 채권이 오늘은 가격이 떨어져 있을 거고 또 다음 달에는 더 떨어져 있을 테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 분위기에서는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금리라고 하는 게
예.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는 것보다는 특히나 시장 금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의 반영도 있긴 합니다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향후에
예.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쿨링 다운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시장 금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와 거의 방향성 자체는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은행은 그럼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모르겠다는 쪽입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전망 자체가 쉽지 않긴 한데 최근에 계속해서 그 정책 당국자들 특히나 통화 당국자라고 얘기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본인들의 속내를 슬슬 좀 드러내고 있어서
예.
시장에서는 뭔가는 기운은 감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운은 올리는 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올릴 걸 봅니까? 내년까지 예상하면 몇 번 정도 올린다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중에 한 번 정도는 분명히 하고 갈 거라는 기대들이
예.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부터는 많이 좀 컨센서스가 확장되고 있고요.
네.
내년 전망치는 엇갈리긴 합니다만 내년에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금리를 한 두 번쯤 더 올릴 것 같긴 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한 두 번 정도 올릴 0.5%포인트 정도의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예, 변동금리는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예.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니까요. 그런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공동락 채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